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여해 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사실은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분량의 내용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에 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를 목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소아시아 이 에베소가 아닌 지금의 유럽 마게도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우리 쪽 아시아 아니에요.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이뤄놓은 결과는 대단했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강론하였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더하셔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병든 사람 위에 얹어놓으면 그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악기들도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미신적인 행위로 이 바울의 치유 사역을 따라하지만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하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책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누가가 그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태워버린 책값이 은 5만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학자들 간의 화폐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은 하나를 하루 품삯인 한 드라크마라고 본다고 한다면 은 5만은 5만 일에 해당되는 품삯입니다. 제가 5만 일 찾아보니까 한 138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 5만이나 되는 가격의 책들을 다 태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요즘 현재 시세로 하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최저 시급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2억쯤 나오더라고요. 누가가 이 당시에 참 적지 않은 이 높은 가격대를 이루는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놀랍지 않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가져오는 그 변화의 바람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자 바울 일행이나 아니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복음 사역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는 무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금방 어려운 일들이 이 복음 사역에 밀어닥치게 됩니다.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령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대단히 경제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도시이고 그 당시에 많은 건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왕래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크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지배를 받는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열심의 특심이었던 사람들로 좋게 비교될 수 있을 만큼 이 일에 대단히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길이가 거의 140m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냥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지만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큽니다. 더 어렵나요? 예. 저는 그리스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둥이 여러 개 서 있는데 그 자체로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아데미 신전이 4배나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신전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충신대 유상석 교수님의 그 책을 보니까 이 당시에 아데미 신전에서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득을 취하는 아주 큰 은행의 역할까지 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베소가 이렇듯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큰 신전이 있다 보니까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상업이 대단히 특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를 은장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이나 또는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크기도 제각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서부터 또 아데미 신전 같은 경우는 그 크기를 좀 적게 만들어서 가정에 가져다 놓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데 그 기도하는 그러한 신전의 모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그 이벤트를 이렇게 마치 유대인의 절기처럼 정해두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각국 도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장색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보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복음 사역은 눈에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여서 이 세력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데에 모든 힘과 열심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 같이 은장색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고객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고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했는지 이들의 변화는 이처럼 아데미 여신을 통한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메드리오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데미 여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메드리오 본인이 이야기하듯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보게 될까봐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 아데미 여신이나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자신들의 상업을 사람들이 불신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데미가 지니고 있는 그 신적인 명성과 그 지위와 위치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데미 여신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이 지니고 있는 신적 명성이 몰락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데메드리오처럼 은장색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러다가 아데미 여신의 이 귀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동하지만 사실은 그 본심은 자기가 자기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일로 풍족한 삶을 지금까지 누려왔는데 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이 생업이 이 위협을 받게 되어서 망하게 될까봐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훨씬 더 이들에게는 위협적인 일로 다가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동에 휘말려서 연극장에 다 모이죠. 그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에는 기록으로 보면 2만 4천 명쯤 들어가는 아주 큰 연극장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차서 거기에서 소리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이 말만 두 시간 동안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은장색들이 자기들의 생업적인 그 위협의 이유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로 왔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일어난 이 큰 소동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소동의 이유가 되어서 바울은 다른 도시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중단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오고 거짓을 행하던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어가는 외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행해오던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사람을 속여서 얻어내는 그러한 거짓들을 이제는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상 버리고 그냥 예수만 믿겠다 이제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온갖 가증한 일들이 그 우상 숭배의 제사 의식 가운데에서 가득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쾌락을 중시하는 그 시대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다 자행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란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탐욕과 쾌락을 쫓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 진리 앞에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하여서 바뀐 삶의 모습을 지니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 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세상의 모든 죄된 삶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정반대로 돌아서서 전혀 다른 구별된 그리고 분별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짓을 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이나 또는 우상은 헛된 것이니 섬기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우상 모형 사는데 헛돈 쓰지 맙시다 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근절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구주가 이제는 너희를 살렸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 앞에 서야 할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면 이 세리장을 꼽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삭개오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만 돈 많이 벌고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고 살면 아무 염려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 삭개오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삭개오가 갔고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시키지 않았지만 그가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상황에서 어느 한순간에 감정에 휩쓸려서 그저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체면상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복음이 이 삭개오 죄인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을 드려지는 것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에 매몰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담아놓으신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오늘과 또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이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결국은 사람들의 떠밀려서 도시에서 쫓겨났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쫓겨남을 미화하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쫓겨나는 일들에 대해서 숨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까지 늘 다녔던 곳에서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쫓겨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도 빌립보에서 쫓겨났고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났고 아덴에서 조롱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한 번 더 쫓겨난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쫓겨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쫓겨났지만 바울의 복음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쫓겨났으면 그것은 실패이고 실패면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바울은 어느 한 도시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 일이 거기에서 그저 끝난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난 후에도 그 도시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부르셨던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쫓겨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하면서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아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까이 돌아보는데 왜 돌아봅니까? 그때에 세워놓고 나온 제자들, 성도들과 교회가 평안한가 돌아보는 겁니다. 가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얼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실패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예요. 왜? 나는 쫓겨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삶 마지막쯤 되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그의 평생을 채우고 있었는데 달려갈 수 없는 길을 달려갈 수 없어서 그대로 중단될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켰다. 여기 다 싸워오고 여기 달려갈 길 다 달려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잘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처음부터 이 마지막 끝까지 내가 붙들고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기대하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풀어나기를 원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응답받아서 이렇게 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본인이 받은 응답대로 일이 되어져 가지 않을 때 너무나도 놀라죠.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잘못했거나 응답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는데 우리가 풀어가는 삶의 이 일들이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어가고 또 다른 일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두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들로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일로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일 끝나게 하시고 너 이제 다 끝났어 천국 와,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왜 이 일들을 이어가고 계시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일들이 응답되지 않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기도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여정 중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딥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오늘 하루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물론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 날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 다음의 하루를 또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오늘과 오늘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어떤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 하나의 삶으로만이 아니라 나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의 삶을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그 저희 큰애가 이제 헬스장에서 이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분하고 뭐 이렇게 운동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교회 다닌다고, 저도 교회 다녀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는 어디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잠실 저쪽 종합운동장 있는데, 남포교회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남포교회, 잠깐만. 트레이너 선생님 최시잖아요. 그럼 최태준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놀랬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잘해라.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줄 모른다. 그 얘기를 늘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그런 말 귀뚱으로 듣나요? 어디서 누굴 만나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처음 그런 걸 이제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하길래 제가 너가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너가 만난다는 게 그게 더 놀랍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정말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 잘 나가다가 엎어졌습니다. 끝났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는 고백들을 지녀야 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나 그 은혜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여전히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참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그러나 알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나 힘을 내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다짐들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를 잘 견딜 수 있고 내일도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잘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보게 하십니다. 또 세상의 평가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게 하는 것들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은혜가 고백하게 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날들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이 오늘을 살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 믿음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오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